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1330쪽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옆에 묘지를 돌아보게 되면 선교사 언더우드의 가족의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그 고정왕과 황후 명성황후와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1894년 성탄절 때는 황후가 언더우드에게 그 부인에게 연락해서 연못이 잘 얼었으니까 그 궁에 와서 아이들에게 스케이팅을 즐기라고 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을미사변이 터지고 그 고정이 명성 황후를 시해한 패거리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왕도 시해를 당할지 모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에도 그 독약을 탔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식사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종이 믿었던 사람들은 오직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교사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음에도 선교사들을 신뢰하였다는 것은 선교사들만이 줄 수 있었던 삶의 향기가 그 왕의 마음에 신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양화진에는 언더우드 그 가족을 비롯하여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각자 주어진 소명은 달랐고 삶의 모습도 다양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하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영혼의 것에 소망을 두었던 분들입니다. 영혼의 것에 소망을 두었다고 해도 그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음식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까지 와서 그 자신의 인생을 바쳤을까?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왔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겠지만 이들은 좋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왔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것마저 주저하지 않고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 약간 외곽에 가면 카타콤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이 아니라 무덤을 피난처로 삼아 피했던 곳을 카타콤베라고 합니다. 그 무덤들은 지하로 깊이 미로를 만들어 놓아서 인도자가 없으면 미아가 될 정도로 무덤 속을 아주 깊게 아주 신기하게 그러한 그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그 흙의 특수한 성질로 인해서 그 가능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인 한 사람은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실종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덤 내부의 길이가 수십 킬로가 넘는 데도 있다고 하니까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평생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해가 들지 않고 워낙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면 바로 죽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은 밖에 나와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평생을 빛도 없는 무덤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카타콤베를 그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그 살았던 그분들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삶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카타콤베 안에는 산타 체칠리아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산타 체칠리아라는 사람은 유명한 귀족 집안의 그 딸로 태어나서 유명한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그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족의 가문이라는 명예 때문에 사형 집행을 뜨거운 열탕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탕에서도 이 산타 체칠리아라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칼로 목을 세 번 이상 그 쳤는데 세 번을 쳐도 목이 안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형법상 세 번 이상은 목을 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타 체칠리아라는 여인은 3일 동안을 그 상태로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그 체칠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각오로 그 찬양을 하다가 소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귀족으로 호화롭게 살며 즐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길을 가게 하였던 것입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그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도 바울도 목에 잘려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은 살아있는 영의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따라 사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부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부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참으로 한 사람의 신앙의 무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인간은 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방향이 다 각기 다릅니다. 또 사는 색깔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이라도 사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인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다거나 똑똑하여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혹은 지위가 높아서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로 인해 그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앙하는 것은 그분이 막연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혹은 힘이 가장 강한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도 귀하고 고맙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존중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며 인도에 가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인 마귀도 신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 마귀도 신적 존재처럼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 돈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다가오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전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는 결국 인간을 더럽히고 점차적으로 망하게 하여서 지옥불에 같이 들어가게 하는 그 존재요. 하나님은 진정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신 분인 것입니다. 또 지금도 그 사랑으로 인간을 품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첫째 부류는 종교인의 탈을 쓴 사도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사도개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귀족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유명했던 대제사장 사도개 이름으로 연유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개인들은 내세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세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며 누리며 살았던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개인들은 미래의 나라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며 뽐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규례를 지켰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단지 겉모양뿐인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매여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하지만 기복신앙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답답함, 무엇인지 열리지 않는 공허함, 생명력이 없는 갈등, 갈증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도개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난을 더했도다. 그 고난의 모양을 하면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신앙적 지식으로 그 자신들의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슬픔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도개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은 일리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이 이 생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도개인들은 그 결국 어둠 속에서 찾아낸 방법은 불의였습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심지어는 불의가 번영의 길이라고까지 말하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개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에 도취되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화평한 가정, 참 사랑, 아름다운 인격,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참 평안,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의 문제를 물질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차라리 물질이 없었으면 행복했을 텐데라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했던 가정이 로또가 당첨된 후에 서로 이혼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세상이 주는 아픔과 그러한 그 좌절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잠시 잠깐 좋았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 것들, 그래서 결국 아픔과 좌절이 그 자신을 누르게 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인간 내면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강아지를 보면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칠 사람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 자기를 해칠 사람을 만나면 짖기도 하고 물기도 합니다. 그것은 강아지라 하더라도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좀 더 환경을 보고 느끼는 능력이 그 본능을 넘어선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통찰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났을 때 100%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떠한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느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인간의 무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셨더니 생령, 즉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었는지 혹은 영육 혼으로 되었는지는 신학적으로 이견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부분에 대해서 무디게 살게 되면 갈급함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도개인들이 말한 내용, 우리 영혼의 고난을 더했도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는 이 한탄의 말은 영혼의 갈급함에서 나오는 말들인 것입니다. 왜 영혼이 갈급해진 것입니까? 인간의 영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생기를 받은 존재입니다. 즉 생기를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기를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으로 계속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않거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게 되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죽고 싶고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지 않겠다면 그냥 흙과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흙과 같은 존재로 살게 될 때 인간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또 모자라서 욕심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미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부어도 부어도 허전하고 또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1억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았는데 1억이 생긴 지 며칠이 안 돼서 10억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BMW 차를 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며칠 못해서 못 가서 더 좋은 차를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이렇듯 꼬리를 물고 욕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접목되어 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있으면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물권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라는 것입니다. 있는 물질을 관리할 줄 알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더 이상 욕심과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살면 되지 영적은 무슨 영적이냐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죄에 대해서 무책임한 순종으로 달려가기만 합니다. 과연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한 자들이 멋있어 보이십니까? 내 영혼 놈 겉껍데기만 그 다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그 죽음을 앞두고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움과 괴로움에 쌓여서 몸부림치다가 간다고 합니다. 특히 주로 사형장에서 그 죽어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어두움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며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열린다. 하늘의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스데반은 말하였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다른 피조물들이 느낄 수 없는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느껴지는 영적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면 세속적인 냄새가 풍겨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혼에 접목되어서 살려고 하면 영혼에 속한 향내가 풍겨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악을 행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복수의 화살의 표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멸하던 자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빠져서 교만과 자랑심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였던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타락한 세대입니다. 부패한 세대입니다. 온갖 죄악이 들끓는 세대입니다. 신실한 신앙을 멸시하는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과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온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록 때로는 그 적은 소수이지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 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사건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불의가 아무리 만연하는 때라도 서로 냉담해지지 않도록 서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를 위해서 애도하는 그 자들의 한숨과 눈물을 기록해두는 책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건 하나님에 관해서건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미 있게 말하는 것이나 혹은 의미 없게 말하는 것이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말에 대하여 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원망과 좌절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에 있어서 바른 언어 사용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라고 하십니다. 보석과 같은 왕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불로 모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보석과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진노의 대상이 되는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들 가운데 이야기며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 과연 양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염소과에 속한 자인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내가 교만함에 서 있는가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겸손함이 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영향을 끼치며 또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 그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만을 비롯하여 모든 악한 생각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몸부림이 없이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심의 깨끗함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됩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디도서 1장 15절에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럽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그 양심대로 주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남들도 자신처럼 사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더러워지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유럽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유럽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 선언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심 선언을 했다는 것은 양심에 걸리는 것을 주저하며 거절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 선언이 안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안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마음의 죄까지도 다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나의 마음이 사랑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강팍함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강팍한 마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자비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미움이나 인색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만 깊이 남길 뿐 결코 생명과는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은 아픈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강팍해지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사두개인들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의 말씀이 교회마다 넘쳐 흐릅니다. 그 텔레비전을 켜봐도 하루 종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씀은 들리는데 말씀에 대한 진정한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감동이 없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상처에 대한 관심과 치유가 없이 앞을 향하여 그냥 달려만 가고 있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현대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져서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위 사람들을 심판하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을 마다하고 판단하고 심판함으로 그냥 매듭 지으려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부터 온 방법들입니다. 세상에서부터 배운 것은 남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여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이 같은 방법이 팽배합니다. 이해와 사랑 그리고 존중과 배려로 살아왔던 과거의 교회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강팍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그 자신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실까요? 양과 염소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결단의 마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길입니다. 자신을 세우려는 몸부림이 없이는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 모두는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겸손으로 양심의 깨끗함으로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속한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집중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과 염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부분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 못했던 사람이 가 있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겸손으로 양심의 깨끗함으로 사랑으로 인도하기 우리 자신을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시작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에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같은 감격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심의 감격보다도 앞서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면에 있는 과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흘려보낼 것이 있고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바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치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또한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인해서 은혜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는 바르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보아주심과 또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며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들의 역사를 목도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입니다. 개혁 정신입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바로 서는 정신입니다. 진실된 회개, 바른 회복, 영적인 안증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내가 나의 잘못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부인할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그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나도 모르게 기쁘고 그 감격이 살아나는 능력, 더 살고 싶은 능력, 하나님 안에서 더 살고 싶은 능력,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능력,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는 능력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생겨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개인의 간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의 간증을 많이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자랑이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맏딸 주은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도 함께 온 가정이 하나님께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홍해와 같은 상황, 그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승리의 감격을 얻게 하신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하루하루 확실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한 상급과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하늘나라에서만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의 여정에서 그 몇십 배, 백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참 저는 작게 심었음에도 너무도 많은 것을 채워주셨고 이제는 그 심은 것이 바닥이 났을 때도 됐는데도 또 채워주시는 한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의 늦둥이를 허락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해야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큰딸 주은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결단하며 선택하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주은이가 수술을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의사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도 의아해하면서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100%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 한 달의 기간이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선택하며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말씀을 읽으며 내 자신을 보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깊게 깊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존재를 놓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해야 하는 길목에 놓인 때에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냐 생명이냐는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 후회 없는 선택을 하였을 때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오늘도 우리는 작은 선택에서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달콤한 것 같은 미혹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과 화합의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바르게 선택한 것은 좋은 열매로, 잘못 선택한 것은 나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개인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심었으며 또한 원망과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영혼을 위한 것으로 심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혼의 것으로 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초심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를 만났을 때의 마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의 마음,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의 마음,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겸손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양과 염소의 갈림길에서 양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시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더 좋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좋은 것으로 심어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개인들은 가장 존경을 받은 위치에 있었던 종교인이요 지도자들이었음에도 세상 것으로 심었고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전도 여행을 했던 사도 바울이나 이곳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은 사랑과 생명으로 심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루하루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양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참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